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방장관 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국방당국이 21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안보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당시는 미 국방부가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고 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특별위원회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청취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위는 소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서한을 보내 11월 14일까지 증언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담은 문건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베니 톰슨 의장과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중대하고 역사적인 행동이란 점을 인정한다며 이 조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개인적으로 조직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특위의 소환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 소환장은 하원 특위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1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가장 최근 결정이자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앞서 특위는 공개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1일 하원 특위 소환 요구에 불응해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500를 선고했습니다.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22일 폐막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개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회 결의문은 두 개의 확립을 통해 시진핑 사상을 중국 미래 발전의 지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합니다. 또 22일 폐막에 앞서 승인한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사실상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석가들은 23일 공개될 7명의 차기 정치국 상문위원회가 시 주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리 총리와 왕 부장은 모두 67세로 연령 제한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5년을 더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새 중앙위원회는 23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69세인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됐으며 3년 임이 확정되면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한편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79세인 후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 무대에 오를 때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22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신협정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방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퍼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선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다른 지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어하는 콜럼버스. 그런데 스페인 총리는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몽상가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봐요. 뭐가 보이죠? 궁전, 교회들의 첨탑, 문명, 하늘을 찌르는 종탑. 모두 나 같은 몽상가가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입니다. 제라르 드 파르디유, 아만드 아산테, 시고니 위버가 출연하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의 업적, 역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1492, 천국의 정복, 지금 만나봅니다. 서쪽 바다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는 어린 아들 페르난도를 데리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 불태웁니다. 15세기 말 유럽은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백길로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서쪽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서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공포와 미신이 난무했는데요. 또 기존의 권리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귀족들의 탁상 공론까지 콜럼버스의 제안에 제동을 겁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된 에스파냐를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 1492년 드디어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 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난관을 헤치면서 예정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식민지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수록곡 중에서 반젤리스의 28th Parallel, 위도 28도선이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콜럼버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여정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크기의 대형 범선 3척을 제작해서 촬영에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주관사인 콜럼버스 기념 사업회와 저작권 문제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야망,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92 천국의 정복 음반의 두 번째 곡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원제이기도 한 Conquest of Paradise라는 곡은 비장미와 웅장함 속에서 절묘하게 뒤섞인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힘차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할 때, 그런 장관들이 연출이 될 때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 척의 선박이 신대륙을 찾아서 안달루시아의 팔로스항을 힘차게 출항할 때 신대륙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교회의 종탑에 큰 쇠종을 달아올리는 힘든 공사를 할 때 또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음악인데요.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주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천국의 정복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인공인 콜럼버스 역으로는 당시 프랑스 국민 배우라고 칭송받던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콜럼버스를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로서 탐험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콜럼버스는 신항로의 개척에 따르는 황금과 향료 등 부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학설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내려는데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를 지나치게 미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우를 비롯한 세척의 범선으로 신항로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맡았습니다. 품위 있고 호방한 성격의 여왕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이 영화를 여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가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16세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광기와 비합리성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또한 극심했는데요.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약 3만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492년에 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국외로 추방이 됐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나갔는데 영화에도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라나다를 함락하는 장면도 삽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스파냐인들은 탐험, 정복, 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말과 칼, 창을 이용한 대량 학살과 원주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영광,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반젤리스의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인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겠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도시와 주에서는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콜럼버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1990년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전격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로는 처음으로 1992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버문트,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콜로라도주 덴버시, 포틀랜드, 앨버커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남미의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의 몇몇 나라도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현재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이 섬들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하마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곧 내륙을 탐험했고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유럽인들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콜럼버스 데이는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차별당하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출신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남미계 주민들도 콜럼버스와 스페인 왕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콜럼버스 덕에 스페인 문화가 미주 대륙에 전파돼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West Across the Ocean Sea, 바다 건너 서쪽으로 들어보시죠. 1492 천국의 정복은 당시 약 4,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만든 대작 영화인데요. 북미에서 약 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과 호흡을 맞춘 음악가 반잘리스의 음악들은 작품의 영상미를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악을 들려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제곡으로 1982년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반잘리스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컸죠.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블레이드 러너, 알렉산더 등의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Eternity, 영원입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개척이 곧 침략이다. 영화보다는 영화 수록곡이 더 빛났던 작품이었다. 신항로 개척보단 도달 후에 희망이 좌절된 데 초점이 맞춰져서 지루했지만 그래도 대작이었다. 콜럼버스를 조금 미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평론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천국의 정복은 길고 정지된 텅 빈 선체다. 오래된 질서가 신세계에 부딪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주간 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평론가는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해서 탄생한 이 대서사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묵시카 and the horse, 콜럼버스의 의견과 행동에 불만이었던 귀족 묵시카와 말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민인 우타판이 신대륙 건설에 동참하다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인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원주민 우타판이 마지막에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 말을 배우도록 하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모든 공로는 동시대 다른 탐험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콜럼버스에게 남은 건 세월을 낭비한 실패한 탐험가라는 오명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뿐인데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동시대의 비난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선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콜럼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는 곳엔 지옥도 항상 같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패였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가 인솔한 세척의 배 이름이죠. 핀타호, 니냐호, 산타 마리아호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에는 12월까지 열리는 그림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 아트, 폴리팝 분야 미술가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 천미나 씨의 개인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폴리팝 아트는 쉽게 말해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는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로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대중미술을 뜻하는 팝아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란 기존 미술 표현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장르인데요. 매체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천미나 작가는 글로벌 미디어 미술가, 폴리팝 미술가로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 동부 볼티모어시에 있는 메릴랜드 미술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천미나 개인전, 워싱턴 DC에 있는 카진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장으로 함께 가보실 텐데요. 작가의 작품 세계와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젠 미술관은 아메리칸 대학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활발하게 소개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가을 전 중 하나로 마련된 천미나 작가의 개인전의 이름은 Haunted Koreas, 귀신 들린 한국들이란 뜻으로 좀 기괴하게 들립니다. 작가는 왜 전시회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전시장에서 만난 천미나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Korean spirit이 뭔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조상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혼이랑 영이랑 따르면서 단체주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집단주의, 단체주의. 근데 트라우마는 사실은 몇 세대를 걸쳐서 느껴지고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요새 세대 사람이라도 해도 예전의 트라우마하고 힘듦, 역사를 다 지내게 되고 경험을 한다는 그 transgenerational trauma and history를 담게 돼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North Korea, South Korea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항상 그 haunted,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거는 항상 헌뜻돼 있다는 거예요. The past.
네, 질곡의 역사 속에 한국인들이 이 각인된 아픔인 트라우마를 집단으로 경험했고 이는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남북 간의 분단과 이로 인한 고통 등 개인에게 미치는 집단적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시회 소개된 작품은 대형 그림에서부터 작은 소품까지 다양한데요. 파란색 저고리와 빨간 치마에 한복을 차려입은 김일순이 광명성 3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린 잘가 미사일들. 여기서 김일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김일순은 작가 천미나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물로 북한 여성을 상징하는데요. 천미나 작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천 작가는 자신의 그림 속에 다양한 표정과 분위기의 김일순을 등장시켜 북한 주민과 작품 속에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순은 천미나 작가의 페르소나, 즉 작가 자신의 형상이지만 작품 속에서만 등장하며 북한 여성으로 작품 속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서술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요. 잘가 미사일들 옆에 나란히 걸린 북한 화가의 주체탑과 방문객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른 키만큼 큰 여러 점의 한반도를 그린 캔버스에 마치 낙서하듯 우리, 빨리빨리, 그녀가 온다, 엄마, 통일, 주세요 등의 문구를 크게 적은 통일을 꿈꾼다 시리즈 등 전시실 벽에 걸린 눈에 띄는 그림만 20여 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전시장 안에 열람실 공간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시회에서 소개한 소품까지 50에서 60여 점의 작품과 서적도 진열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직접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서양미술사 강의 영상도 전시실 중앙에 줄지어 배치한 컴퓨터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서양미술사 강의에도 김희순으로 분한 천작가가 직접 출연해 서양미술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My name is Professor Kim, and I am here to teach you art history. This is art history lesson one. Artist name Marcel Duchamp called this object the art.
첫 번째 강의에서 김일수는 미술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프랑스 작가 마르셀 듀상이 화장실 변기를 작품화한 샘을 보여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서양 미술의 기초 지식과 개념을 강의로 푸는 10개의 동영상 강의를 전시했습니다. 천미라 작가의 개인전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한국과 북한을 주제로 담은 천 작가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소감을 말하는데요.
Favorite piece is the art lessons that you see on the video because they al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예술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의 매우 미묘한 선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북한 출신이든 아니든 여러 부류의 청중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술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양 미술사 강의 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40대 미국인 여성에 이어서 천 작가가 직접 작품에 등장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미국인 여대생은 자신이 전시회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작품은 북한 여성을 주제로 한 조선 여성이란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단조로운 색으로 그려 북한의 선전화를 닮은 조선 여성은 주체탑을 배경으로 밝은 표정의 북한 여성 3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씩씩하게 행진하는 여성은 북한 여성 복장을 한 김일순입니다.
I really like this piece over here, which is like feminist. Oh yeah, this was with Korean feminists with the.
북한 사람들이 여성의 성평등을 주창하는 미국의 페미니즘처럼 발언할 자유가 많지 않은 통일의 정신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진하고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고 진보와 같은 요구와 권리를 요구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북한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 같아요.
네, 이번 전시의 특이점 중 하나는 총 30점의 북한 화가의 작품이 천 작가의 그림과 섞여 있다는 것인데요. 관람객들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추앙하는 예수와 12 제자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작품화한 서양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모사한 북한 화가의 그림 앞에 선 관객들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Well, it's amazing. Obviously, the painter has incredible capacity to paint figures. Given the
이 작가는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물을 그리는 능력이 놀랍습니다. 서구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을 정밀하고 또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When I realized that this was by North Korean artists or
이 작품이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걸 알았을 때 북한 작가들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양 미술의 힘, 예술적 전통과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제목인 귀신 들린 한국을 작품을 통해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천 작가가 그동안 보여준 작품은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과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을 담은 그림이 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정확한 제목은 귀신 들린 한국들, 통일에 대한 질문, 평화 시위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작가의 깊은 성찰과 고민, 그리고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한국들, 통일에 대한 질문, 평화 시위 전시회. 천미라 작가는 20여 년 전 금강산 관광 중에 만난 북한 주민에게 받은 강렬한 인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 작가는 북한의 병사와 어린이가 활짝 웃는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아 독재 체제 속에 억압받는 주민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개인이라는 시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과 전시회장에 북한 여성 김일순으로 분한 자신을 등장시켜 관람객과 북한 주민과의 소통을 상징화했죠. 또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한국 과자인 초코파이 수만 개를 쌓아놓고 관람객들이 마음껏 먹도록 했는데요. 2018년 한국 부산에서 열린 예술축제 비엔날레에서도 같은 전시를 해 화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서양미술사 영상 강의를 북한에 들여보내며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탈북민 사회와도 소통하며 북한 화가의 그림을 소장하게 이른 천민아 작가. 천 작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상적인 통일에 대한 꿈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 북한하고 남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계속 그 이런 힘듦을 거쳐왔기 때문에 통일 자체도 힘들 거고 그 이후로도 힘들 거고 참 역사가 전의 역사를 볼 수 있듯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그 아픔과 힘듦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전시를 한 거고 통일을 꿈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슨 꿈이고 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실천으로 액션 운동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이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철학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천 작가는 한반도가 아직 전쟁 중인 상황이고 정전협정도 북한과 한국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통일이 된다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천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의 작품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작품 활동이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본질은 그대로인 채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프로테스트 아트를 설명합니다. 프로테스트 아트, 즉 시위 또는 항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진 장르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로테스트 아트 역사를 설명하며 유명한 항의 예술 사진 몇 장을 실었는데요. 이 신문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항의했던 당시 예술가들의 다양한 그림과 사진 작품 중 하나로 유명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1966년 마이애미에서 훈련 중인 알리 선수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 선언을 했다며 하얀 붕대를 감긴 그의 주먹은 검은 의자에 닿아 빛났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알리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해 논란을 낳았었죠. 폴리팝 미술가, 글로벌 뉴미디어 미술가, 또 프로테스트 미술가로 변모한 한인 여성 작가 천민아 씨의 전시회를 설명하는 책자에는 이 같은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시위와 항의로 넘쳐났다. 유관순과 1919년 3.1 항일운동으로부터 독립운동, 1980년대 광주항쟁, 한국의 촛불시위, 2018년 미투운동과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벌어진 위안부 시위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미국에서도 행진과 평화시위 등은 예술적 실천과 조화를 이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 여성 작가 천민아 씨의 개인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이날 보도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문에서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안보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국방장관이 통화한 것은 지난 5월 13일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상에 열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터키 푸틴 대통령이 훨씬 유연하고 협상의 개방자인 것 같다고 말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22일 폐막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개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회 결의문은 두 개의 확립을 통해 시진핑 사상을 중국 미래 발전의 지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합니다. 또 22일 폐막에 앞서 승인한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져 사실상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청취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위는 소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환을 보내 11월 14일까지 증언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베니 팀슨 의장과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중대하고 역사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 조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개인적으로 조직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특위의 소환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이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와 관료들은 이날 대통령 관저를 차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익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초기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가 지난 2012년 창단한 이탈리아 형제들은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멜로니 신임 총리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으나 내각 장관 24명 중 여성은 6명에 그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 북부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함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저녁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